로마서 36번 메시지 사망으로부터 해방됨 2.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사망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에 있는 몇 구절을 살펴봅시다. 사망이 들어가 왕 노릇함. 로마서 5장 12절에서는 그러므로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를 통하여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말합니다. 죄가 세상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그것이 인류 안에 들어왔음을 의미합니다. 한 사람 아담을 통해 죄가 인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더 나아가 죄를 통해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죄가 먼저 오고 사망이 뒤따라 왔습니다. 죄가 있는 곳마다 사망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은 만일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다면 이라고 말합니다. 사망은 세상에 들어왔을 뿐 아니라 왕노릇합니다. 오늘날에도 사망은 왕같이 다스립니다. 죄의 삭신, 사망.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신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삭신은 우리가 행한 일의 대가로 받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죄의 일을 한다면 당신은 사망의 삭스를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망이 당신이 행한 죄의 일에 대한 대가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화를 낼지 모릅니다. 이것은 죄의 일이고 그 일을 한 대가는 사망입니다. 사람들은 시간 외에 근무를 하면 더 높은 삭스를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죄를 조금 지으면 대가를 조금 받을 것이고 많은 죄를 짓는다면 특별한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죄가 계명을 통해 우리를 죽임. 7장 11절에서 바울은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을 통해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 따르면 죄는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즉 그것은 우리를 속이고 또 우리를 죽입니다. 무엇을 죽이는 것은 그것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가 우리를 죽인다는 것은 죄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통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죄는 계명을 통해 기회를 타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죄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율법을 이용합니다. 당신이 구원받기 전에나 주님을 추구하도록 영 안에서 감동받기 전에는 어떤 사망도 의식하지 못하고 자주 화를 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당신이 더 이상 화내지 않기로 결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나 주님을 추구하도록 감동받은 후에 당신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주여, 저는 당신을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화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화내는 것은 내 가족과 친구들 가운데서 당신을 위한 나의 간증에 손상을 줍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제부터 다시는 화내지 않을 것을 결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당신은 화내는 것에 관해 당신 자신에게 엄격한 율법을 만듭니다. 이 새 율법은 당신의 11번째 계명입니다. 모세는 10계명을 주었지만 당신은 화내지 않는 것에 관한 또 하나의 율법을 만듭니다. 그러나 그런 율법을 만든 뒤에 당신이 화를 낼 때 당신의 화는 당신을 죽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사망에 이르게 하기 위해 당신이 만든 율법을 이용합니다. 만일 당신이 아침에 화낸다면 당신은 하루 종일 죽인 바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화를 냈을 때에는 화내는 것에 관한 율법을 당신이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죽임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 예는 우리가 자신을 위한 율법을 만드는 것에 주의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율법을 더 만들수록 우리는 더 죽인 바 될 것입니다. 죄는 언제나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기 위해 계명을 이용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이 사망의 몸. 로마서 7장 24절에서 바울은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출할 것인가 라고 외칩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이 사망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로마서 7장에서 정의된 사망입니다. 이 장에서 계시되고 설명된 사망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결심할 때마다 우리 육신 안에 무언가 일어나서 생각 안에 있는 선한 법과 싸우고 우리를 패배시키고 사로잡고 죽입니다. 만일 우리가 계명들을 지키려고 결심하지 않는다면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이 요소는 잠잠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선을 행하고자 결심할 때마다 이 요소는 분발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선을 행한다고? 나는 내가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이처럼 육신 안에 있는 죄는 일어나서 우리를 패배시키고 사로잡고 살해합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바울이 이 사망이라고 부르는 것을 겪게 합니다. 로마서 7장에서의 문제는 지옥이나 마귀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 사망의 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사망이라고 불리우는 끔찍한 것을 안에 갖고 있는 몸이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순수한 몸이 아니라 무서운 몸이요 이 사망의 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선을 행하려고 결심할 때마다 이 몸 안에 무엇인가가 일어나서 우리를 죽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 7장 24절로부터 우리는 8장 2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 대한 문제로 나아갑시다. 비록 이 법이 무엇인가를 표현할 용어를 찾기는 어렵지만 체험에 의해 그것을 이해하기는 쉽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를 가정용품을 사용하는 데 적용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전기를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을 정의하려고 시도하는 대신 우리는 체험의 관점에서 그것에 관해 말하고자 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화내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매우 어울리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주님을 사랑하도록 감동을 받고 다시 화를 내지 않기로 결심한다 합시다. 어느 날 아침 당신은 이것에 관해 기도하고 결코 다시는 화내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 후 즉시로 당신의 아내는 당신에게 어려운 시간을 주어 화나게 만듭니다. 비록 화를 누리려고 노력하지만 결국 화를 냅니다. 당신의 화는 잡아두려고 하면 더 강해져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당신에게는 화를 내려는 의사나 원함이 없었지만 어쨌든 당신은 화를 냈습니다. 이것은 당신 안에 있는 죄의 법의 역사함으로 나옵니다. 화를 억누르는 것은 마치 고무공을 밑으로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즉 당신이 그것을 누르면 누를수록 그것은 더 높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에 의해서 죄가 역사할 때 사망이 즉시 뒤따릅니다. 당신이 화를 내자마자 사망이 당신을 죽이러 들어옵니다. 이렇게 화를 냄으로써 당신은 사망의 법에 의해 죽습니다. 사망의 법이 당신을 죽였기 때문에 당신은 기도와 교통과 간증을 못합니다. 만일 이것들 중 어느 것이라도 하려고 노력한다면 당신은 속이 비고 공허하며 당신의 말들의 생명이 없음을 느낄 것입니다. 이것은 죄와 사망의 법이 역사한 결과입니다. 죄와 사망은 두 항목이지만 단 하나의 법입니다. 죄의 법이 사망의 법이고 사망의 법이 죄의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장 2절에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는 역사하여 사망을 낳고 사망은 죄를 따르기 위해 역사합니다. 이 둘은 언제나 같이 다닙니다. 모든 죄가 심지어 조그만 약함까지도 사망을 낳습니다. 생각을 육신의 둠. 로마서 8장 6절은 육신에 둔 생각은 사망이요 라고 말합니다. 생각을 육신에 둔다는 것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기 위해 생각을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생각을 세상적인 유행이나 신문 광고 위에 두는 것은 생각을 육신의 일에 두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아내나 남편의 약함을 생각하는 것도 생각을 육신에 두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생각을 육신에 둠으로써 약이 되는 사망은 물론 당신을 육체적으로 죽게 하고 무덤에 장사 지내게 하는 종류의 사망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망은 어둠이나 불안과 같은 다른 징후들을 갖고 있습니다. 당신이 속에서 불안과 동요를 느낄 때 그것은 사망의 표시입니다. 불만감도 또 다른 징후입니다. 당신은 아마 아침에 주님과의 시간 중에 주님으로 매우 만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조반 후에 당신은 생각을 신문 광고 위에 둡니다. 그것들을 생각하면 할수록 당신은 속에서 더욱더 불만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불만감은 사망의 표시입니다. 약함은 또 다른 표시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약함의 최종점은 사망입니다. 어떤 사람이 더 이상 숨쉬지 못할 정도로 아플 때 그는 죽습니다. 그것이 약함의 결국입니다. 그러므로 약함은 사망의 표시입니다. 사망의 또 다른 표시는 메마름입니다. 당신이 속에서 아무런 적셔짐을 못 느끼고 메마름을 느낄 때 당신은 사망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항목들, 즉 어둠, 불안, 불만감, 약함, 메마름은 내적인 영적 사망의 표시들입니다. 그런 것들로 채워지는 것은 사망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내적인 사망으로 고통을 겪을 때마다 영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사망으로 채워져 있음을 즉시 깨달을 것입니다. 당신의 기도들은 이것을 가리킵니다. 당신이 기도할지라도 그 기도 안에는 생명이 없고 대신 사망이 있을 것입니다. 적셔짐 대신 메마름이 있을 것입니다. 그 영이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심. 로마서 8장 9절은 그러나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주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거주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거하다라는 일상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그 헬라어 단어는 집이라는 단어와 같은 어근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기간 동안 어떤 곳에 체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곳에 당신의 집을 만들고 거기에서 정착한다는 사상을 전달합니다. 만일 그 영이 당신 안에 거처를 만들고 있다면 당신은 더 이상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죽었으나 우리의 영은 생명임. 로마서 8장 10절에서 바울은 또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생명이니라고 말합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생명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 안에 제한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죽은 채로 남아있습니다. 생명의 영역은 우리의 영에 국한됩니다. 생명이 아직 우리의 몸속으로 확장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몸은 죽은 채로 남아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과 요한복음 5장에 따르면 타락한 사람은 죽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죄악되었을 뿐 아니라 죽었었음을 지적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육체적으로 죽고 장사된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죽은 자들, 즉 영이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을 읽는다면 당신은 28절이 육체적으로 죽고 무덤에 장사된 사람들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25절에서 주님은 아직 육체로는 살아있으나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말하고 계십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육체적으로 죽고 장사된 사람들을 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죽은 자들을 관심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그들의 몸은 뱀에 의해서 중독되었기 때문에 죽어 있습니다. 옛뱀인 사탄은 그의 독을 우리의 몸 안에 주입했고 우리의 몸을 죽게 했습니다. 이 죽은 몸은 또한 죽은 혼과 영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몸과 혼과 영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들 존재의 모든 부분이 죽었습니다. 1937년 중국 내륙을 여행하고 있을 때 나는 어떤 개울가에 멈추었었는데 그 개울은 흐름에 따라 실려가는 마른 나뭇잎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나뭇잎들 가운데 몇 마리 작은 고기들이 그 흐름을 거슬러서 위로 헤엄쳐가고 있었습니다. 목적 없이 하류로 실려가는 마른 낙엽들과는 달리 생명이 충만한 고기들은 분명한 목적을 갖고 상류로 헤엄쳐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 나는 매우 감동되어 여기에 생명과 사망이 있다 라고 외치기까지 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메마른 낙엽들과 같습니다. 그들은 목적 없이 세대의 흐름에 따라 실려가고 있습니다. 낙엽들처럼 그들은 혼돈되어 있고 질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은 분명한 목적을 갖고 세대의 흐름을 거슬러서 헤엄치는 고기들과 같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혼돈 안에 있지 않고 정연한 질서 안에 있습니다. 생명을 더 많이 가질수록 우리는 질서 안에 있게 되고 규제됩니다. 그러나 사망을 많이 가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혼돈하게 됩니다. 오늘날의 사회가 그처럼 혼돈된 까닭은 그 사회가 죽은 사람들, 즉 몸과 혼과 영 안에서 죽은 자들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외쳐서 그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즉시로 성령이 우리 영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을 소생시켰습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의 죽은 영이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 안에 계심으로 우리의 영은 생명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몸과 생각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몸과 생각은 다 여전히 사망 안에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망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들의 영 안에 내주하는 그리스도가 생각 안에 확장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문을 읽을 때 나는 오직 국제정세에 관계된 기사만을 읽으려고 매우 조심합니다. 만일 내가 다른 뉴스 항목들을 읽으면 내 생각을 육신에 두는 것이고 내 생각은 즉시 사망입니다. 우리는 내주하는 그리스도가 우리 영으로부터 생각으로 확장되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만일 이렇게 그분이 확장되도록 허락한다면 결국 우리 죽을 몸 속에까지도 생명이 분배될 것입니다. 그러면 영과 생각이 생명이 될 것이며 몸도 역시 살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은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주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주하시는 그분의 영을 통하여 너희의 죽을 몸에도 생명을 주시리라. 죄의 육신. 죄는 우리의 몸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우리의 몸을 타락한 육신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6장 6절에서 그 몸을 죄의 몸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또한 죄의 육신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죄에 의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죄의 몸과 죄의 육신은 모두 같은 것을 말합니다. 부패한 몸인 죄의 육신 안에는 수많은 욕망들이 있습니다. 7장 17절에서 바울은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고 말합니다. 명확하게 말하자면 죄가 우리 육신 안에 거주하고 있으며 그것에 의해서 우리 육신은 죄의 육신이 됩니다. 사망의 결과들. 내주하는 이 죄가 사망의 원인입니다. 죄가 있는 모든 곳에 사망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 기술된 사망은 주로 사람들을 육체적으로 죽게 하는 사망이 아니라 오늘날 그들을 죽이고 있는 사망입니다. 이 사망은 우리 위에서 죽이는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약하고 집회 중에서 기능을 발휘하는 데 저조한 이유는 사망의 역사 때문입니다. 어떤 형제 자매들은 하나가 아닙니다. 이 하나의 결핍도 사망에서 비롯됩니다. 만일 당신이 생생하게 입을 열어 간증할 수 없다면 그것은 사망의 죽임과 사망의 역사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사망 아래 있지 않다면 항상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능을 발휘하고 간증하면서 외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당신은 모든 성도들과 하나 될 것입니다. 당신이 이와 같지 않는 한 비록 당신이 선하고 옳고 성경적일지라도 당신은 죽은 것입니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로마서 8장 6절은 육신에 든 생각이 사망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의 사망의 종류는 사람들을 육체적으로 죽게 하여 장사 지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종일 그들을 죽게 하는 사망입니다. 많은 일을 할 때 당신은 힘이 충만할지 모르지만 기도할 때는 무기력하고 생명이 없습니다. 이것은 당신 속에 있는 사망이 그 영향력과 죽이는 능력을 당신의 생각과 영 속으로 확장시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젠가 네 형제님은 말씀하시는 중에 마태복음이 몇 장으로 되었는지를 말해보라고 자매들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들은 정확한 숫자를 말하지 못했습니다. 즉시로 네 형제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마태복음이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옷이 몇 벌이 되느냐고 질문한다면 그 정확한 수요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요뿐 아니라 그 색상과 스타일까지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구절을 기억하는데 곤란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재산에 관한 상세한 많은 것을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생각이 죽어 있음을 가리킵니다. 죽은 생각은 육적이고 세상적인 일에나 유용할 뿐 영적인 일들에는 유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주하는 그리스도가 우리 영으로부터 우리 존재의 모든 부분으로 확장되시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 예수여, 저는 당신을 제 안에 확장되게 하겠습니다. 저는 당신이 제 속에서 자유로운 통로를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만일 이렇게 한다면 당신의 생각은 진지하게 되고 당신의 기억은 예리하게 될 것입니다. 자연히 당신은 성경 구절들을 기억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사망은 우리의 몸으로부터 영으로 내적인 방향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우리의 영으로부터 몸으로 바깥 방향으로 역사합니다. 사망은 주변에서 중심으로 역사하는 반면에 생명은 중심에서 주변으로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사망과 생명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역사합니다. 사망이 주변에서 중심으로 역사할 때 그것은 우리의 영과 생각을 죽입니다. 사망에서 해방되는 길. 우리는 어떻게 죄와 율법과 사망으로부터 해방되는가를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반드시 사망으로부터 해방되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망의 거점은 육신입니다. 사망으로부터 탈출하여 해방되는 유일한 길은 영 안으로 피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사망의 거점이고 우리의 영은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우리는 이 피난처 안으로 도망하여 사망으로부터 탈출해야 합니다. 사망은 생명과 반대되고 생명은 사망과 반대됩니다. 사망은 우리의 육신 안에 있고 생명은 우리의 영 안에 있습니다. 그 어느 것도 어둠을 몰아낼 수 없듯이 그 어느 것도 사망을 쫓아내거나 삼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빛이 올 때 어둠은 사라집니다. 어둠을 몰아내거나 사라지라고 명령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빛이 들어오도록 허락만 하십시오. 빛이 더 많이 들어올수록 어둠도 더 많이 사라집니다. 동일한 원리가 사망 대 생명의 문제에도 적용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사망을 몰아내거나 삼킬 수 없습니다. 오직 생명만이 사망을 삼킬 수 있는데 생명은 우리의 영 안에 있습니다. 생명이 들어올 때마다 사망은 사라집니다. 사망은 사탄이고 생명은 그리스도입니다. 당신 자신을 육신 안에 있는 사탄과 교제케 하지 말고 언제나 당신의 영 안에서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남아 있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당신의 존재 안의 각 부분으로 확장되실 수 있는 자유로운 통로를 당신 속에 갖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분은 당신의 모든 부분을 적시실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살아나게 함이요 소생케 함입니다. 생명은 당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살게 할 것이며 당신의 죽을 몸 속에까지 분배될 것입니다. 영이 생명이고 생각도 생명이 될 것이며 몸 역시 생명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마지막 원수인 사망이 삼켜질 것입니다. 사망이 마지막 원수임. 사망은 하나님의 마지막 원수일 뿐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 원수입니다. 그 마지막 원수는 죄나 율법이나 육신이 아니라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사망만큼 가증한 것이 없습니다. 죄조차도 사망만큼 가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보다 사망을 더 미워하십니다. 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대항하지만 사망은 하나님 자신의 어떠하심을 모욕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의를 반대하지만 사망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모욕합니다. 가령 어떤 어린아이가 진흙에서 놀다가 더러워졌다 합시다. 어린아이가 아무리 더러워도 우리는 여전히 그 아이를 사랑하고 그 아이와 함께 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죽어서 관 속에 미어졌다 합시다. 비록 그 아이가 아주 깨끗하더라도 우리는 그 아이와 함께 있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 대신 우리는 도망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더러워서가 아니라 죽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결함은 두려워하지만 죽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사실 때문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다시 반복하거니와 하나님은 죄보다 사망을 더 미워하십니다. 예표적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이 불결한 것에 의해 더러워졌다면 꽤 쉽게 단시간 내에 씻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어떤 시체를 접촉하면 그를 깨끗게 하는데 오랜 기간, 적어도 7일이 걸립니다. 이것은 하나님 눈에 사망이 죄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영 안에 있는 생명의 주의함. 집회 중에 죽어서 전혀 실수하지 않는 것보다 기능을 발휘하며 실수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틀리는 것은 죽은 것만큼 심각하지 않습니다. 만일 당신이 기능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오를지라도 죽은 것입니다. 나는 죽어 있으면서 옳은 것보다 살아 있으면서 틀린 당신을 오히려 보고 싶습니다. 실수하라고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때때로 당신이 옳은 것보다 살아있는 것에 관해 걱정한 것이 더 낫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죽어있는지 살아있는지를 알기 위해 죽음의 징후들을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주 예수님은 그분에게 가해진 질문들에 대해 시비간의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를 들어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주 예수님께 경배에 합당한 장소에 대해 묻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마리아에 있는 산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 있는 산입니까? 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실제 안에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생명의 문제요. 생명은 영 안에 있다. 그것은 이 산에서나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을 영 안에서 경배할 때가 왔다. 요한복음 9장에서 또 다른 예를 발견합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면서 주님의 제자들은 그분께 질문했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 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주님은 대답하시기를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생명의 책인 요한복음에는 시비간의 대답이 없습니다. 그 대신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주님의 육신의 형제들은 그분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라고 제안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10절에서는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이 하시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생명에 따라 대답하시고 행동하셨음을 봅니다. 우리는 모두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나사로에 관한 기록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이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주님께 전하고 오시기를 정했을 때 그분은 거절했습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었음을 듣고서도 그분은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제자들은 주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가실 것을 기대했지만 그분은 안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 않을 것을 결심했을 때 주님은 유대로 다시 가자고 말씀했습니다. 이 모든 경우에서 우리는 주 예수님이 하신 것이 언제나 생명에 속한 것이었음을 봅니다. 창세기 2장에는 두 나무, 즉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가 있습니다. 선과 악은 역시 시비의 문제입니다. 시비 선악은 지식나무의 근원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시비 관념을 잊고 우리의 영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것이 사망으로부터 해방되는 길입니다. 사망으로부터 해방되는 길은 어떤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영 안에 머문다면 우리는 영을 따라 행하고 처신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을 따라 우리의 전 존재를 가질 것이며 영 안에서 생각하고 자신을 표현하고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망이 없게 됩니다. 이것이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어 마지막 원수를 이기는 길입니다. 우리 존재 안에 남아있는 어떤 사망도 하나님 눈에는 가증한 것이므로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육신 안에 있는 사망의 거점에서 우리 영 안으로 탈출해야 합니다. 영 안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는 영 안에 머무르고 영을 따라 처신해야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사망으로부터 해방될 것입니다.